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되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주에는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남대전교회 집회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한 사람은 자신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은 모르면서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연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마음에 믿음으로 인쳐질 수는 없죠. 자기 모습은 알지만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 연약함을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또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져 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또 그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지게 된다면, 이제 지금까지 내 생각을 믿고 내 마음을 따라 살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다 둘러대기 바쁘죠.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더듬어 갈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들이 너무 놀랍고 행복한 것인데요. 신앙은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세계를 모르면 피곤하고 힘든 게 신앙이죠. 사실 신앙이라는 그 두 글자의 의미만 알아도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의미조차 모른 채 덮어놓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두 글자는 한자로 믿을 신, 앙망할 앙. 내가 믿고 바라보고 앙망하려면 대상이 있어야죠. 그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거, 그게 신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해야만 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내야만 또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고 오리 떨어진 곳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저희들 동네에서 저희 할머니 한 분만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어릴 때 할머니에게 이끌려서 이제 주일학교 1년에 딱 두 번 간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가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러 가고, 그 크리스마스 때 간 기억이 아주 생생한 기억이 하나 있는데,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고 왔는데 검정 고무신 잊어버려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 손에 이끌려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이제 교회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기까지 저는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도 없이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공과책을 들고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주일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공과책에 나오는 다니엘, 다윗, 아브라함, 노아, 그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내용이니까 가르칠 뿐이죠. 그 속에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막연한 가운데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열심 가지고 내 잘한 것 가지고 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일대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를 만나주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변하는 걸 보는데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그 어둠에서 절망에서 공한 데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그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고통하며 살았는데 왜 38년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38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눈을 뜨게 되고 그들은 죄악에서 또 멸망에서 생명을 얻고 벗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뿐만 아니라 그 대답을 들어보면 아주 막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 죄는 없습니까? 죄야 있죠. 죄를 사함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막연해 보이죠. 이제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만나면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덮어놓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정확하게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때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제게 질문했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예,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 나가는 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첫 대답을 했습니다. 자, 교회 나가는 날 구원 받은 날이 아니죠. 교회 나가는 날 구원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정확하게 마음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거지를 쓰게 되죠. 아, 나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러세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너 죄 없다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는데 굳이 꿈속에 나타나야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마음에 복음이 임하면, 복음이 이루어지면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인데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당신은 하늘에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믿나이다. 자, 그렇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이 소경,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대화 진행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문서답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봐도 답답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니고데모가 들어봐도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계시나? 아니, 예수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예, 니고데모 마음에도 속이 타고 예수님도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니고데모의 대답은 사람이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는 그 대답을 들어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예? 그 백성들 가운데 관원인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는 정말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요, 내가 이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는 게 내 생에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자기의 비밀한 것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한 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보여주셔서 그 종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매한 건 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돌려버립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미션스쿨 그 기독교 학교의 성경시험을 봤는데 한 학생이 답안지를 써냈는데 선생님 채점하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써놨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채점하기를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아시는 그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지? 내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성경 하나하나 찾아보면 성경 속에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성경은 속죄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성경 속에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장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서 관심이 갑니까? 그거는 다름 아닌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죄를 사했을까? 그러면 내가 내게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사함 받는 방법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레위기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돼 있는데 속죄하는 제사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자, 허물이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지만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죄사함의 필요가 없지요. 허물이 있었다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라. 안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그 염소로 예물을 삼아 속죄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 암염소에게 안수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수를 해야 하는 걸까? 안수라는 것은요, 넘긴다, 넘어간다, 동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위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사장이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위임식을 할 때 안수를 합니다. 그때는 제사장의 직분을 아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평민의 한 사람이 죄 때문에 안수한다면 죄가 넘어가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안수를 통해서 왜 죄가 넘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이유가 뭐냐?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겠죠, 그죠? 자, 우리 또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예, 레위기 16장 20절 21절. 예, 여기 모니터에 나오네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여기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뭐 했어요?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머리에 두어. 그렇죠? 자, 안수는 왜 해야만 하는 거냐? 예? 여기에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온 회중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넘어가게 되고 자 평민의 한 사람의 죄가 안수를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죄가 그 머리에 있는 겁니다. 안수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또 하나인데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등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저 암염소가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과 동등하게 여기신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암염소에게 안수함으로 그 평민에게 있는 죄가 넘어가듯이 그래서 안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 가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나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네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온 겁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안수를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수하고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르게 돼 있습니까? 담불에 바르게 돼 있지요. 그런 담불에 왜 피를 바르게 돼 있는 거냐? 또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을 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 적거늘. 자, 유다의 죄는 그랬습니다.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유다의 죄는 그랬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나의 죄는 금강석 끝을 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 적거늘.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담불에 바르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피가 흘려져야 합니까?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담불에 뿌려,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사망이라는 값이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사망이라는 값.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자, 이 성경에서는 이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예, 나왔네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죄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요. 죄인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선생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요. 선생님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저는 천국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본인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지요.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선생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 자 살면서 그 짓는 죄를 회개해야만 사함을 받는다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지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내가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어라 그랬어요. 돌이키고 보니까 어때요? 이미 예수님이 사해놨어요? 안 사해놨어요? 이미 사해놓으신 거예요. 죄가 남아있어요? 그 회개치 않으면 지옥을 간다고요? 아니요. 한 털도 남김없이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세계인 거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예수님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디엘 무디가 집회를 하는데 아주 아주 시골 마을에 사는 청년 하나가 그 집회를 참석하려고 하루 종일 걸어서 왔는데 집회가 끝나버렸습니다. 집회가 끝났는데 그 청년이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느냐고,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느냐고요. 이미 늦었다니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느냐고요. 이미 늦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해놨는데 지금 와서 내가 사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자, 이 성경은 담당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만나셨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지게 되고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나서 실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외우시죠?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는 죄는 넘어갔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넘어간 거 맞습니까? 예. 앞으로 지울 죄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아, 이것도 다 넘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내 인생 속에 내게서 나타나지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거 확실합니까? 예, 다 넘어갔어요. 이미 다 넘어갔어요. 한 돌도 남김없이 죄는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이 죄를 책임지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예.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 다 이루었다 그러면 죄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어요? 예, 남지 않았어요. 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러면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까 아직도 내가 책임져야 할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자, 제가 결혼해서 사는데 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막 기어다닐 때 여름 더운 날인데 빨가벗겨 놓고 이제 우유병을 물려놓고는 제 아내가 시장을 갔어요.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유병을 팍 던져버리는 소리가 나는데 턱 쳐다보니까 우유병은 빈 우유병 툭 던져버리고 저를 보며 생글생글 웃더라고요. 그래서 잘 놀아라 하고는 여전히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디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어? 아이가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저 예배당 출입문 방화문 앞에 가가지고 그 방화문을 발로 툭툭 차고 앉아있는데 이 녀석 여기서 뭐하나 하고 이제 쫓아가서 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황금을 나눴더라고요. 그 황금을 나눠놓고 발로 막 비비대니까 온몸에 황금을 발라놨어요. 장판에도 예배당 문에도 완전히 까까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러시아 말로 까까가 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거기다가 화장도 잘 했더라고요. 손에도 그냥 한 묻혀가지고 야, 이 녀석 장난감을 안 주니까 똥 가지고 노는구나. 그런데 더 은혜로운 건 한 입 먹었더라고. 그래 이제 이 녀석 빨리 씻겨줘야 되겠다 하고 얼른 안고 이제 부엌에 가서 씻겨주면 좋으련만 그냥 놀아라. 너 엄마 올 때까지.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내 올 때까지 내버려 뒀어요. 조금 있으니까 제 아내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인간 가면서 그래 이제 아이를 씻겨주는데 씻겨주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꽉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로 예쁘죠. 근데 똥 묻었을 때는 안아주고 싶지 않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지만 똥 묻은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똥 묻은 이 아이들 그대로 내가 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냥 두고 품고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그를 심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면 내 죄가 사해진 것처럼 심판이 끝났고 형벌이 끝났고 저주가 끝이 났다. 이제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는 끝났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 이루었다는 그 약속 안에 수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마음에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자,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나왔네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11절에 이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자 손으로 지은 장막이 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손으로 지은 장막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성막을 이제 광야에서 만들어서 지어놓은 성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셔야 하느냐? 12절을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너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까? 염소와 양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왜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셔야 하느냐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영혼계로부터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려고 영혼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너무너무 명백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누구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 뜻을 쫓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이루어주신 세계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까? 이미 거룩하게 해 놓으셨습니까? 예, 이미 거룩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장로교에서 성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성화라는 교리는 어디서 비롯됐느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비롯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근거로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은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까? 자, 거룩한 삶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사실을 믿을 때 그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거룩하게 왔는데 거룩하게 해놓은 사실을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거룩하게 돼야 돼, 구원을 받아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 다 행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돼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서 무슨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성화를 이야기합니까? 성화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결국 행위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행위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를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이고 주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이고 주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하다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 천안 교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병중에 계셔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바짝 말라서 일어나지도 못해서 그냥 베개에 머리를 메고 누워가지고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화장실 갈 힘도 없습니다. 일어나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 힘듭니다. 죽음의 고비를 두 번 넘기셨더라고요. 병원에 있는데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심장이 멎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간신히 고비를 넘겨서 호흡을 내쉬게 되고 그래서 고비를 넘겼다 하더라.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박 목사님의 해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께 전화 한번 드리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마음에 힘이 날 텐데. 그 목사님이 제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할 말이 있어야죠. 아니 내가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한다는 겁니까?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인데 지금 병 들어서 뭐 하는 짓인가? 설교도 못하지 사역조 제조도 못하지 교회는 맡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무슨 목사야? 무슨 낯이 있어서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님께 전화만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이런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받아주겠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시겠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렇다고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뭘 바라보고요? 형편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목사님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합니까? 어제 누가 치료해 주러 오신 분이 있었다면서요. 예, 살려고 치료하는 겁니까? 죽으려고 치료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니 살려고 치료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치료하는 거예요? 살려고요. 아 그렇죠. 살려고 치료하잖아요. 목사님께 왜 전화합니까? 살기 위해서. 목사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으니까. 목사님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힘을 공급받아야 하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기도한다고 들으시겠나? 내가 목사님께 나간다고 받아주겠나?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속는 거지요. 목사님께 전화 한번 드리세요. 목사님 전화를 하면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신다면 내가 힘이 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전하는 거지. 할 말이 있어 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걸어드려요? 아니요, 내가 할게요. 좀 정신이 들으신가? 또 휴대폰이 안 보여요. 휴대폰 어디다 놓고 또 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개 밑에서 또 꺼내고 베개 밑에 왜 휴대폰을 넣어놨노?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또 마침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 목소리가 짱짱하시잖아요. 근데 다 들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에게. 어, 그래. 몸이 안 좋다 그러더니 어때? 예, 저 몸이 안 좋은데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 주시더라. 그 옆에 있다가 제가 녹음을 탁 했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이제 전송해 주면서 자꾸 이거 들어요. 어때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 들으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기도 소리만 들어도 절로 힘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기도 받으면 목사님 마음과 연결되면 암 환자도 낫고 어떤 슬픔도 이기고 하는데 힘이 거기서 오는 법인데 목사님이 지금 악령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들으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마음이 회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내가 제 자신 속에 매여 있을 때,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딱 믿으면 오늘 이 말씀 믿으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예? 말할 수 없는 자유가 내 마음에 찾아온다니까요. 아멘.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 저 온전합니다. 어떤 실수, 어떤 허물,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도 주님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신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제 마음에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이제 내 연약함에 내가 매어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를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온전케 하셨구나. 제 마음에 매여있던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도 참된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지키려는 마음,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복음을 위해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놓으셨는데, 왜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나를 위하는 그 마음, 나를 지키려는 그 마음, 나를 위하는 그 생각들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나를 위하는 마음 버리고 그 나를 위하는 생각들, 나를 지키려는 마음들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신 줄 알아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에게 매이지 말고,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위하여 마음껏 달리며, 주님만을 위하여 마음껏 여러분 생을 드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적군에 달리며,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다윗이 돼서 주님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주님을 의지해서 형편을 넘고, 주님을 의지해서 부담도 넘고, 주님을 의지해서 복음만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 생애를 온전히 드려서 복음을 위해 살 때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